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오늘 자국의 수호의 24 전투기가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투기가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터키군 관리들은 자국 F-16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한 전투기를 격추했다며 해당 전투기가 자국 영공에서 벗어나라는 경고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전투기가 시리아 영토를 벗어난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격추된 전투기에서 조종사들이 비상 탈출했지만 이들의 상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에는 조종사 두 명이 낙하산을 타고 하강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리아 반군 단체는 그뒤 조종사들 중 한 명이라며 자체 동영상을 공개하고 그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전투기가 시리아 라타키아주 트루크멘 산간 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친정부군은 이 지역에서 반군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곳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존재하는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오늘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를 논의합니다. 터키의 요청에 따라 북대서양위원회가 오늘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나토 관리는 이번 회의는 터키가 동맹국들에게 러시아 전투기 격추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터키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잇따른 테러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 백악관은 두 정상이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공습 등과 관련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프랑스의 공습 확대를 환영한다며 ISIL과의 전투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추가로 기여할 경우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벨기에 당국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의 핵심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지하철과 학교들이 오늘로 나흘째 폐쇄되고 있습니다. 찰스 미첼 벨기에 총리는 브뤼셀에 심각한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적어도 다음 주까지 최고 수준의 비상경계태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프랑스 경찰의 급습 과정에서 사망한 압델하미드 아바우드가 은신해 있던 아파트에 관한 정보는 한 모로코인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로코 당국도 벨기에 측으로부터 또 다른 핵심 용의자 살라 압데슬람 추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 남부 몽루주 외곽의 한 쓰레기통에서 어제 자살 공격용으로 추정되는 폭탄 조끼가 발견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테러 위협에 대비해 미국민들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여행 경보는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친지 방문 등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국무부는 ISIL과 알카에다, 보코하람 등 테러 단체들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테러 공격을 기도하고 있다고 여행 경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추수감사절인 오는 26일과 그 이튿날 대량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앞두고 고도의 경계태세를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수사국은 아직 미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면담에서 최근 팔레스타인인들의 공격은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 중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테러와 분별 없는 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이슬람 반군들과 매시간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야만에 대항한 문명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요르단강 서안에서 마흐무드 아빠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슬림 시계 소년으로 불리는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죠. 모하마드란 이름의 고등학생인데요. 지난 9월에 직접 손으로 만든 시계를 학교에 가져갔다가 시계를 폭탄으로 오해한 선생님 때문에 수갑까지 차고 유치장 신세에 정학 처분까지 받는 봉변을 당했었습니다. 이 중동권, 무슬림에 대한 미국인의 경계심이 만들어낸 웃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당시 학생과 가족이 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었죠. 당시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학생을 격려하고 또 백악관으로도 초대를 했었는데요. 학생의 가족은 이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한 대학교가 있는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학생 가족 측이 변호인단과 함께 학생이 다녔던 학교가 있는 미국 텍사스주 어빙시와 어빙교육청에 1,500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 요구 서한을 바로 어제 보냈더군요.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학교나 선생님이나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사태가 커져버렸네요.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은 대체로 모하마드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어빙 씨와 교육청을 상대로 한 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살펴볼까요? 11월 25일 수요일 북한은 흐리고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황해도 남부는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요. 신의주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 분포. 개성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영상 2도에서 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 부릅니다. You are the one that I want 골라봤습니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건 어떤 소식들이 들어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가 국민들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연방정부를 불신하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노숙자 수가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고요?
예, 국무부가 어제 23일 날짜로 이 미국민들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예,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공격 이후 예,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네.
예, 국무부는 이 테러 경보에서 이슬람 순위파 테러 단체인 ISIL과 또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보코하람 그리고 또 다른 테러 단체들이 이 복수의 여러 지역에서 테러 공격을 기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예, 이번 여행 경보는 내전이나 이 범죄가 아주 심각한 지역 등에 발령하는 워닝 단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얼러트인데요. 국무부는 여행하는 미국민들에게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테러 공격이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활동했던 ISIL 요원 같은 테러 분자들의 공격 말고도요. 개인 혼자서 공격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이 ISIL이나 알카에다 같은 이 테러 단체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런 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독자적으로 개별적인 테러 공격을 감행 가능성도 이 충분히 있다고 국무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공격 그 대상이나 전술도 아주 다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국무부는 테러 분자들의 공격이 정부와 민간 시설 모두 다 표적으로 삼고 있는 데다가 이 무기도 재래식 무기, 비재래식 무기를 다 이용하는 아주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이와 관련해서 국무부는 이 동맹국들과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계속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까지 테러 공격을 보면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무부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극단주의자들은 지금까지 주로 이 대형 스포츠 경기와 극장, 시장, 이 공항 같은 곳을 표적으로 삼아왔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 또 큰 행사 같은 데 갈 때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무부의 이번 여행 경보가 언제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되나요?
예, 내년 2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네.
예, 참고로 이보다 앞서 이 국무부는 11월 20일에는 이 북한에 대해서 여행 경보를 내렸고요. 그보다 하루 전인 11월 19일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여행 경보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26일이면 또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는데요. 1년 중에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명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는 예년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 속에서 맞이하고 있네요.
예, 보통 이 추수감사절 연휴라고 하면 25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29일 일요일까지로 잡고 있죠.
네.
예, 이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나 비행기 등으로 여행을 하는데요. 미국 자동차협회 트리플A에 따르면 올해 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에 약 4,600만 명 정도가 50마일, 그러니까 약 80km 또는 그 이상의 거리를 여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 가운데 4,200만 명 정도는 자동차로 여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항공편을 이용한다는 사람도 36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테러 공격에 대비해서 이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검문 검색이 심해서 이 평소보다 탑승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검색 요원의 수가 많이 부족한 것도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꼽힌다고요.
예, 지난 2011년에는 이 교통안전국 소속의 공항 검색 요원이 4만 6천 명 정도 됐었는데요.
네.
예, 지난 10월 현재 그보다 무려 5천 명이나 더 작은 4만 명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보다 0.1%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 추수 감사절에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30만 명 증가한 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숫자긴 합니다.
네.
예, 한편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보안과 경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같은 테러의 공격이 미국 국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볼만한 믿을만하고 구체적인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요, 좀 눈길을 끄는 조사 결과를 내놨네요.
예,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 6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예, 그 결과 조사 대상 가운데 연방정부를 언제나 믿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 믿는다고 밝힌 응답자가 1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5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예,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반세기 이래 최저치란 말인데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들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응답자 가운데 이 정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 비율이 20%에 그쳤습니다. 그 밖에 선출직 관리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이 유권자들이 투표로 뽑은 사람들에 대한 항목도 눈길을 끄는데요.
예.
예, 이런 선출직 관리들이 정직하다고 답한 사람이 29%에 불과했고요. 응답자 가운데 이 55%는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선출직 관리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또 응답자의 76%는 옛날보다 요즘에 이 돈이 정치와 관리들에게 더 큰 영향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조사를 결과를 보면은 연방 정부뿐 아니라 선출직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
예, 그런 셈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건데요. 가령 공화당원 가운데 현 정부에 화가 난다고 응답한 사람이 32%였는데 민주당원 가운데서는 이 비율이 12%에 그쳤습니다.
네.
예, 또 정부를 믿느냐는 질문에도 이 당적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가령 공화당원 가운데서는 정부를 가끔 믿거나 아예 믿지 않는다는 사람 비율이 89%였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이 비율이 72%였습니다.
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 그 후보들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나 벤 카슨처럼 중앙 정치권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이 아웃사이더라고 할까요? 국외자가 지금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연방정부나 기존 선출직 관리들에 대한 불신이 중앙 정치권하고 연계가 별로 없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다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정부에 화가 나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서 벤 카슨 후보를 우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이 71%였고요.
네.
예, 트럼프 후보는 64%였습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현재 각 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요?
예, 지난주에 나온 워싱턴포스트 ABC 방송 합동 지지율 조사 결과 보면요.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10%포인트 차로 벤 카슨 후보를 제치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예, 민주당 쪽에서는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거의 30%포인트 차로 이 버니 샌더스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하나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홈리스라고 하면은요, 집이 없어서 거리에 서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흔히 이 홈리스를 노숙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미국의 노숙자 수가 줄었다면서요?
예, 미국 국토안보부가 최근 이 연방의회에 2015 연례 노숙자 현황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네.
예, 이 노숙자 수가 201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2014년보다 2% 줄었다고 합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예,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56만 5천 명 수준입니다. 아까 지난해보다는 2% 정도 이 노숙자 수가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07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11%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예, 참고로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는 예,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노숙자가 되는 걸 모두 막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숙자 중에 아이들도 꽤 있다면서요?
예, 18살 이하가 약 12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노숙자 가운데서 4분의 1. 비율로는 약 23%가 아이들인 셈이고요.
네.
예, 이 가운데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3만 7천 명이나 됩니다.
네. 그런데 노숙하는 아이들의 수가 국토안보부 집계보다 훨씬 많을 거란 지적도 있던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예, 연방교육부 계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교육부 통계로는 이 숫자가 약 130만 명에 달합니다. 교육부 집계로는 노숙하는 아이들의 수가 지난 2008년보다는 70% 늘어난 거고요.
네.
예, 2006년과 비교하면 두 배나 된 셈입니다.
네. 국토안보부하고 교육부의 집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이 노숙자에 대한 정의가 달라서 그런 건데요. 국토안보부는 이 거리나 노숙자 보호소에서 사는 가정을 이 셈에 넣고요. 교육부는 이 숫자에다가 다른 장소에 있는 아이들, 노숙자들, 그러니까 싸구려 숙박업소에서 살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얹혀 사는 가정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자, 그 밖에 이번 통계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예, 퇴역 군인 출신 노숙자에 대한 항목도 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이런 사람이 약 4만 7천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10% 정도인 약 4천 명은 여성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네.
예, 또 퇴역 군인 출신 노숙자 수는 2014년에 비해서 4%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과 함께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정보공개법, 뭐 이름만 봐도 정보를 공개하는 법,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국가기관의 정보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영어로 Freedom of Information Act, 줄여서 FOIA라고 부른데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네.
이 법은 국민이 국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요. 또 정부기관은 국민이 요청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정보라고 하셨는데 예외사항은 전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 집행에 관련된 정보 등 9가지 예외 상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정부가 국민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연방정부기관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의회나 법원, 주정부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예, 주정부 경우 각 주마다 정보공개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요.
네. 이 정보공개법이 미국에만 있는 법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약 50개국이 정보공개법이나 이 정보자유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1966년 7월 린든 존스 대통령이 이 법안을 서명하면서 법으로 인정받게 됐고요.
네.
다음 해인 1967년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 정보공개법이 마련된 이유가 있겠죠?
예, 정부기관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이는 결국 정부에도 혜택이 되고 국민도 정부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 정보공개법은 민주주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이 미국의 많은 법이 그렇지만은요. 이 정보공개법도 개정 과정을 거쳤다고요?
그렇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선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는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괴한들이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경찰에 체포되면서 통해서 시작된 사건이지요. 이후 백악관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이 탄핵 위기에 처했고요.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의 계기로 불법 도청과 정보 취득 등 이 사생활에 대한 위협이 정치 문제로 커지게 됐고요. 의회는 1974년에 사생활 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지요.
네. 자, 사생활 보호법이 제정된 것하고 정보공개법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이 사생활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보공개법 역시 사생활 보호 측면이 강화된 겁니다.
네.
의회는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 개정 내용은 정보공유법의 사법심사를 강화하고요.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이 정보공개법에서 제외되는 사유들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또 이 정보공개가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법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 1974년 개정안이 현재 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정보공개법에 근거하면 누구나 정보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양식도 필요 없고요. 누구나 서면으로 또는 인터넷상에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80곳이 넘습니다.
네.
이 정보공개법은 또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보를 올리고 국민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실제로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나 요청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이 국무부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있는데요.
네.
이 역시 정보공개법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가 매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메일이 계속 공개되고 있지요.
네.
판사의 이런 조처 역시 정보공개법의 근거에 세워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이 법에 의해서 공개되고 있나요?
네. 통계 자료를 보면요. 정보 공개 요청 건수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자, 지난 2014년 공공기관들이 받은 정보 공개 요청 건수는 총 71만 건이 넘습니다. 자, 이 가운데 16만 건가량은 회계 연도 안에 처리를 못했고요. 처리된 요청 가운데 49%는 부분적으로 공개됐고 42%는 전체 내용이 다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약 9%는 공개가 거부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이 이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정부기관들은 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한 민간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효과적인 정보를 위한 센터가 지난 3월 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평가한 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약 90%를 차지하는 15개 주요 정부기관에 대해서 2015 정보 접근 점수표를 만든 건데요.
네.
이 정보공개에 대한 기관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각 기관의 정보공개법 관련 웹사이트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돼 있는지 이 청구된 정보에 대해 적시에 또 완벽하게 처리하는지 등 이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기관들이 평가했지요.
네, 그럼 정보 공개 점수가 높은 기관은 어딘가요?
네, 80% 이상의 점수로 B등급을 받은 기관은 미국 농무부와 사회보장국 두 곳이었습니다.
네.
15개 기관 중에서 8곳이 작년보다 점수가 오르긴 했지만 올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는데요. 10개의 기관이 낮은 수행 능력에 속하는 등급인 D+부터 F등급을 받았죠.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은 기관은 보건후생국과 국무부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기관들의 점수가 낮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효과적인 정보를 위한 센터 측은 정보공개법은 평범한 국민이 정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 이 정부기관이 대중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정보공개법이 역할을 다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The voice.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로 가보겠습니다. 데비 부니 부릅니다. You Light Up My Life 들어보시죠.
So many nights I'd sit by my window waiting for someone to sing me his song. So many dreams I kept deep inside me alone. Dark, but now you've come along, and you light up my life. You give me hope to carry on. You light up my days and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부터 영화 북쪽의 황제 소개해드리고 있죠.
네, 지난 1973년에 공개된 이 영화는 20세기 초반 전 세계를 덮친 대공황 시기 미국의 어려웠던 현실을 잘 그렸는데요. 유명한 배우인 리 마빈과 어니스트 보그나인이 주연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는 리 마빈이 일명 호보, 그러니까 기차를 무임승차하는 불황자인 A 넘버원으로 나오고요. 반면에 어니스트 보그나인은 불황자들에게 악명이 높은 19호 화물열차 기관장 쉐크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특히 열차 기관장 쉐크는 열차에 몰래 탄 불황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당시에 실제로도 호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학자인 마빈 굿프렌드 교수의 설명입니다.
호보로서의 삶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배고프고 떠돌아다니는 고달픔 탓에 그랬는데 더 위험한 건 열차 승무원들의 적대적인 태도였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승무원들에게 기차에 무임승차하는 불황자들을 막게 했죠. 이를 위해서 어떤 철도 회사들은 심지어 보안요원을 기차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처로 많은 불황자가 열차에 타려다가 희생됐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북쪽의 황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요?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전설적인 호보 넘버원과 악명 높은 열차 기관장 셰크가 마지막 대결을 벌이는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포틀랜드로 가는 19호 열차에 전설적인 호보 A 넘버원이 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철도 회사 직원들은 넘버원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돈을 건다. 드디어 출발 시간이 되자 화물열차 19호는 짙게 낀 안개를 뚫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관장 셰크는 안개가 심하게 낀 상태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열차를 최고 속도로 달리게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넘버원이 자기 열차에 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You wanna pick one, you got it. This ain't no game. Hell, it ain't. You look like a sore loser to me. Yeah. Get grease on that. 하지만 넘버원과 또 다른 불황자가 기관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또 다른 불황자는 젊은 호보 시가렛으로 시가렛은 넘버원을 따라다니면서 그와 같은 명석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호보들이 기차에 탔다고 확신한 기관장 셰크는 골짜기 위 다리에서 열차를 세우고 다시 불황자들을 찾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흑인 기관사는 왜 가치도 없는 호보들을 상대로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합니다. Well, nothing. You never seen nothing. I did. A hat. A goddamn hat.
Coming off a car going fast. Rag, some axle packing. No.
열차가 다리 근처에 머무는 사이 셰크는 다시 열차를 수색한다. 하지만 넘버원은 이미 기차에서 빠져나와 근처 쓰레기 더미에서 쉬고 있다. 뒤늦게 열차에서 허둥지둥 내린 젊은 불황자 시가렛은 넘버원에게 달려와 한판 말싸움을 벌인다. 다리 근처에서 잠시 멈춰선 기차는 셰크의 명령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자 넘버원과 시가렛은 다시 열차에 몰래 올라타는데 두 사람은 이번에는 짐칸이 아니라 열차 밑바닥에 있는 공간에 몸을 맡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셰크에게 발각됐습니다. 두 사람을 발견한 셰크는 긴끈에 단 몽둥이를 써서 다시 두 사람을 열차에서 떨어뜨렸습니다.
What the hell are you doing?
Teasing you.
Why?
I'm still working on that.
넘버원과 시가렛은 19호 화물 열차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넘버원은 다음에 오는 열차를 잡으려고 철로에 기름을 발라놓습니다. 19호 화물 열차 다음에 오던 기차는 기름칠이 된 철로 탓에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잠시 정차하는데요. 이 사이에 넘버원과 시가렛은 열차 지붕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 기차는 원래 출발했던 역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I'm trusting you, kid. Cover for me.
Hey, you come back here! 넘버원과 시가렛은 역에 들어서자 기차에서 뛰어내린다. 그때 넘버원이 짬을 내 트럭에 실려있던 칠면조를 훔친다. 하지만 이 모습을 경찰에게 들키자 시가렛과 넘버원은 줄행랑을 친다.
I guess he ain't hero, right? You tell him it's 90 days on the rocks if I get my hands to him. He's set up! Yeah!
두 불황자 넘버원과 시가렛은 칠면조를 들고 불황자들이 때로 모여 사는 마을로 도망친다. 경찰이 두 사람을 따라 불황자 마을로 들어오지만 마을 불황자들이 위협하자 경관은 그대로 발길을 돌린다.
You look like the president of the railroad, kid. Why don't you take your hat off? You come in here like you was a millionaire. Well, you're not. You're a casual. You ain't even seen a first-class hobo yet.
넘버원은 자신을 따라 마을에 들어온 젊은 호보 시가렛에게 16급 불황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넘버원은 그러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기차 무임승차 기술을 하나씩 가르칩니다.
Party, I suppose you want a highball.
No, I don't want a highball. Regular speed.
셰크의 화물열차 19호는 포틀란드를 향해 다시 출발하고 넘버원은 자신이 다시 이 열차에 탄다고 예고합니다.
넘버원과 시가렛은 다시 19호 열차에 올라탄다. 두 사람은 이번에도 열차 밑바닥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기관장 셰크의 눈에 띈다. 셰크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끈에 단 몽둥이로 두 사람을 공격한다. 줄에 달린 쇠 몽둥이에 맞은 넘버원은 살기 위해 결국 기차 밑바닥에 달린 비상 제동기를 작동시킨다. 그러자 열차가 급제동하는데 그러면서 기관사 두 명이 크게 다치고 기관장 셰크도 머리에 피를 흘린다. 그뿐만 아니라 넘버원도 다치는데 젊은 불황자 시가렛만 가벼운 상처를 입는다.
I'm talking straight. You better listen. I ain't sticking with you anymore. You ain't good for bumming. You ain't mean enough for it.
젊은 불황자 시가렛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는 넘버원을 쳐다보면서 이제 자신이 북쪽에서 최고의 불황자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급제동했던 19호 열차가 출발하자 시가렛은 다시 이 열차에 오릅니다.
Oh, you can keep running, kid. But you're running out of train. And there's no place to hide.
하지만 기관장 셰크는 화물칸에 올라타는 시가렛을 받고 그러자 셰크는 망치를 들고 열차 지붕 위를 달려 시가렛에게 달려듭니다.
That's a pretty fair day's work for a tenderfoot.
셰크가 쫓아오자 구석으로 몰린 시가렛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다. 바로 그때 넘버원이 갑자기 나타나 셰크와 목숨을 건 결투를 벌인다. 넘버원과 셰크는 짐칸에서 각자 흉기를 들고 싸운다. 처절한 싸움 끝에 결국 넘버원은 셰크를 기차 밖으로 떨어뜨린다.
You could have been a meat eater, kid, but you didn't listen to me when I laid it down. Stay off the tracks. Forget it.
결투에서 이긴 넘버원은 다음 시가렛을 기차 밖으로 떨어뜨린 뒤 소리칩니다. 넘버원은 시가렛에게 기차 따위는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라고 충고하면서 기차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A man and a train, a train and a man. They both try to run as far and as fast as they can.
네, 전설적인 호보와 악명 높은 기관장의 대결은 결국 불황자의 승리로 끝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넘버원이 불황자에게는 패기와 진실이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죠. 자, 이제 영화 북쪽의 황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역사학자인 마빈 구프랜드 씨는 이 영화가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였던 대공황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정치 상황을 들이대지 않고 잘 보여주는 영화죠. 이 영화의 소재는 무임승차를 일삼는 불황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들 불황자를 통해서 당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묘사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북쪽의 황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영화가 소개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차 세계대전을 실감 있게 그린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ne's second wind. Get one's second wind입니다. 그래서 for someone to get their second wind?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wait. What are you doing?
I'm getting ready to go out to the gym.
I thought you said you were too tired to go.
I was, but after that nap, I got my second wind. I'm feeling great now. Let's go to the gym.
Sure, let's go.
본문에서 조디가 밥에게 Hey, wait. What are you doing? 야, 잠깐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자 밥이
I'm getting ready to go out to the gym.
나 운동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라고 하네요. 조디가
I thought you said you were too tired to go.
너 분명히 피곤해서 운동 못할 것 같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자 밥은
I was, but after that nap, I got my second wind. I'm feeling great.
아까 전에는 많이 피곤했는데 한숨 자고 나니까 다시 기운이 나더라고. 지금은 한결 가쁘네.
Let's go to the gym.
그럼 나랑 같이 운동하러 가자. 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표현 get one's second wind.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wait. What are you doing?
I'm getting ready to go out to the gym.
I thought you said you were too tired to go.
I was, but after that nap, I got my second wind. I'm feeling great now. Let's go to the gym.
Sure, let's go.
Today's phrase is get one's second, S-E-C-O-N-D, second wind, W-I-N-D, wind. Get one's second wind. To get a second wind means to get a new feeling of energy or strength after being very weak or tired.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게 마련이죠. 이럴 때는 잠시 휴식을 취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앞선 대화의 Bob처럼 말이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get one's second wind. Get one's second wind입니다.
The second wind is a concept in exercise, particularly running, where an athlete who feels out of breath and too tired to continue suddenly finds the energy to keep on going.
여기서 second wind라는 것은 심하게 운동한 뒤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호흡을 뜻하는데요. 결국 원기를 회복하다. 새로운 활력을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After my grandfather went through the operations, he got his second wind.
할아버지께서 수술을 받으시고서 기력을 회복하셨어라는 뜻입니다.
And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ait. What are you doing?
I'm getting ready to go out to the gym.
I thought you said you were too tired to go.
I was, but after that nap, I got my second wind. I'm feeling great now. Let's go to the gym.
Sure, let's go. So now let's review. Get one's second wind means to get a renewed feeling of energy or strength after being weak or tired. Get one's second wind. 기력을 회복하다 또는 기운을 차리다. Get one's second wind. To get one's second wind.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Long ago,
far away.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해리 닐슨이 부르는 Remember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뉴스 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Remember is a place from long ago. Remember, filled with everything you know. Remember, when you're sad and feeling down. Remember, turn around. Remember, life is just a memory. Remember, close your eyes and you can see. Remember, think of all that life can be. Remember,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암살되고 이틀이 지난 1963년 11월 24일 오늘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용의자로 체포된 리하비 오스월드가 나이트클럽 운영자였던 잭 루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틀 전 케네디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위해 텍사스 달라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벌이던 중 목과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는 하비 오즈월드가 용의자로 잡혔지만 오즈월드는 줄곧 자신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총을 쏘지 않았고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1963년 오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 지하실을 나오던 중 오즈월드마저 총탄에 맞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즈월드를 죽인 사람은 잭 루비로 그는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인 제클린의 복수를 대신해 오즈월드를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오즈월드가 단독으로 케네디를 암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아직도 미국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966년 11월 24일 오늘 아시아개발은행 창립 총회가 미국과 일본 등 32개 나라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교토에서 열렸습니다. 1963년 국제연합유엔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광료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의 설립이 제안됐고 이후 1965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설립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966년 오늘 일본 교토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창립총회가 개최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일본의 다케시 와타나베가 초대 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자본금 11억 달러로 시작한 아시아개발은행은 같은 해 12월 19일부터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Since 1966, the Asian Development Bank has worked to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improve the
lives. 이후 아시아 개발은행은 회원국의 대출과 기술 원조, 실태 조사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현재 아시아 개발은행은 67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B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 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